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호텔 안으로 말리 특수부대가 진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말리 특수부대는 인질극이 벌어진 호텔 내부로 진입해 투숙객들을 바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리 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군도 이번 호텔 진입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장괴한들의 억류된 인질 약 170명 가운데 80명이 풀려났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괴한들은 인질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을 암송한 이들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성급 고급 호텔인 레디슨 블루 호텔에는 오늘 오전 7시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호텔 투숙객 140명과 직원 30명 등 17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유럽연합의 내무 법무 장관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회원국들 간 국경 보안 강화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회의 앞서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파리 테러를 주도했던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가 유럽으로 들어왔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유럽 각국이 각성해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검찰은 아바우드가 은신해 있던 아파트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경찰은 파리 테러에 직접 가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용의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당국도 제8의 공격범으로 알려진 살라 압델 슬람이 살았던 몰렌벡 마을 등 브뤼셀 일부 의심 지역을 급습해 9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289표 대 반대 137표로 가결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도 4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은 백악관이 지난 9월 발표한 시리아 난민 1만 명 수용 계획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국가안보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어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여전히 총체적인 인권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이번 표결은 미국과 적대적인 세력들의 정치적 대결과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위원회는 또 이란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해 찬성 76표 대 반대 35표, 기권 68표로 채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조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8개 비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한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여파로 보안 검색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중국 보안군이 신장 자치구 탄광 테러 사건을 일으킨 범인 28명을 사살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보안군은 테러 의심 조직을 급습해 조직원 28명을 사살하고 한 명은 체포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 극단주의 단체의 직접 지휘 아래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는 지난 9월 18일 자치구 내 아커스 지구의 탄광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사건으로 경찰관 5명을 포함해 16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는데요. 이 테러 이후로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수용 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무슬림 테러 분자가 신분을 꾸며서 미국에 올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이 크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셉니다. 9.11 테러 이후에 무슬림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심인 이슬라모포비아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데요. 미국의 유력 신문 워싱턴포스트지가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세워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이 자유의 여신상의 기원이 무슬림과 난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미국에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 서구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여신상의 모델이 무슬림 농부였다는 주장을 미국의 역사학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을 보면은요, 프랑스 조각가가 이 여신상을 만들 당시에 이집트 총리의 재정 지원을 받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조각할 여인으로 이집트 농부 여인을 모델로 삼았었는데 이집트 총리의 파산으로 재정 지원이 무산됐고 또 때문에 이집트 여성을 모델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서구 여인이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자유롭게 숨쉬길 갈망하는 지치고 가난하고 고단한 이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런 식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 시의 주제가 난민의 고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들어온 그 당시에도 미국의 난민 수용 정책은 관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의 여신상의 기원을 살펴본 이 기사는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 최고 12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3도에서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구름 끼고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4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밝힌 이 외교 안보 정책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과 전직 프로풋볼 선수들 간의 뇌손상에 따른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소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지난 5년 동안 시리아나 이라크를 방문한 일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지 미국 공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는 등 정식으로 비자, 그러니까 입국 사증을 받아야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네. 자, 이게 테러를 막으려는 방안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위험이 있으니까 이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네.
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38개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를 비롯해서 벨기에와 영국 등 이 대부분이 유럽 국가인데요. 하지만 한국도 지난 2008년에 이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한 해에 얼마나 되나요?
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에 따르면 한 해 2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프랑스인들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간 사람이 2천 명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파인스타인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일단 프랑스로 돌아간 다음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아무런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사실 테러 위협 때문에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개정해야 한다 얘기는 예전부터 좀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이 나오면서 이게 힘을 얻은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보다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포트맨 상원의원도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국적자들 가운데 이 ISIL에 가담한 사람의 수가 5천 명에 이른다면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원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듯한데요.
네.
자, 어제 하원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찬성 289표 대 반대 137표의 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이 공화당이 추진한 법안입니다만 거의 5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법안은 시리아 난민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난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국장과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 국장 이렇게 세 개 부서의 수장이 모두 다 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람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네, 이 법안에 따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결국 당분간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시리아 이라크 난민 수용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측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요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약 1년 동안 번에 걸쳐서 이 시리아 난민 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파리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난민 수용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상당히 빠르게 처리됐죠. 네. 수요일에 발의해서 하루 만에 어제 통과가 됐으니까 말이죠.
네.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렇게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는 건데요.
네.
이 파리 테러가 발생한 뒤에 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리아 난민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테러 분자가 난민 속에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주 차원에서도 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0개 이상의 주가 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서 법으로 효력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하원에서는 워낙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기 때문에 재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290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289명이니까 이 한 명만 더 설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통과 자체가 힘들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상원에는 그 필리버스터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의원들이 오랜 시간 계속 연설하는 식으로 또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 법안 논의나 표결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단 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현재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엔 의원 수가 모자랍니다. 이 상원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난 뒤에 이 시리아 난민 수용 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최근 실시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미국인의 대다수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53%가 난민 수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MBC 뉴스와 서베이 몽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6%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당별로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를 했고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약 3분의 2가 또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정책을 반대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3일에 프랑스 파리 테러 공격이 발생한 후에요. 미국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공화당의 제프시 후보가 수요일에 국가안보 관련 정책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어제 테러 대책 같은 자신의 외교 정책을 밝혔네요.
네, 클린턴 후보가 뉴욕에 있는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테러 대책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클린턴 후보로서는 지난 9월에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했던 이란 문제에 대한 연설에 이어서 두 번 외교정책 연설이 되는 겁니다.
네. 지난 14일이었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 테러가 발생해서 이 후보 토론회가 테러 위협 성토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최저임금 문제 등 이 미국의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갑작스럽게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테러 대책 방안 같은 대외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서 이 후보들로부터 이 구체적인 외교 정책이 나오진 않았었죠.
네. 자, 그러면 클린턴 후보가 이번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One, defeat ISIS in Syria, Iraq, and across the Middle East. Two, disrupt and dismantle the growing terrorist infrastructure.
네, 클린턴 후보는 첫째, 시리아와 이라크, 중동 지역에 있는 ISIL 격퇴, 둘째, 테러분자들의 유입과 무기, 자금줄, 선전선동을 차단, 마지막으로 국내와 외부의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국방 강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또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에서 드론 공격이나 공습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가 특히 이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요.
네, 전 세계가 다 이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해야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반드시 ISIL을 격퇴하고 테러 소구를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사용하는 봉쇄라는 표현이 아니라 격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사실 클린턴 후보는 시리아 반군들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인 전력이 있습니다.
네, 시리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찬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 시리아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네.
이 공화당에서는 제프시 후보나 마르코 루비오 후보 등이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클린턴 후보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이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다른 민주당 후보와 이 차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나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건 이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네, 파리 테러가 있기 전까지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수용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 어제 연설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우방국들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르단 등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가 뭔지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프로 풋볼, 미식 축구죠.
네.
자, 이제 다음 주면 미국은 또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요. 뭐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옹균종기 모여 앉아서 이 풋볼 경기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익숙한 풍경이 또 전개됩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 풋볼 경기를 주관하는 미국 프로 풋볼 리그 협회 NFL이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이 소식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 연방순회 항소 법원에서 전미 프로 풋볼 리그 NFL과 은퇴한 풋볼 선수들 간에 이 뇌진탕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 풋볼 경기는 운동 종목 가운데서도 아주 격렬하고 거친 운동인데요.
네.
이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뭐 뼈가 부러진다거나 다치는 일이 흔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킨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뇌가 충격을 받아서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네, 자, 이번 항소심은 이 은퇴한 전직 프로풋볼 선수들이 제기한 건데요. 뭐 그러면 앞서 하급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지난해 연방 판사가 NFL 측이 제시했던 10억 달러 보상금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소송을 하고 있는 원고 측은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선수들의 변호인단이 2만 명 이상 은퇴한 전직 풋볼 선수들의 권리를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하다는 건가요?
네, 뇌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우울증이라든가 발작, 정서 불안 같은 것은 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들 역시 많은 전문가는 뇌진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네.
또 만성 외상성 뇌병증 같은 병도 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병도 실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몇몇 선수들의 자살이나 사망이 이 뇌질환하고 관련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은퇴한 전직 선수들이 NFL NFL 측이 선수들의 뇌손상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네.
지난해 하급심에서는 NFL 측에게 10억 달러 보상금과 함께 건강검진 기준 등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원고 측은 당시 보상에서 이 뇌손상의 가장 대표적인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 제외됐다면서 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NFL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NFL 측은 재판부가 앞서 하급심이 내린 10억 달러 판결을 그대로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NFL 변호인 측은 재판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빨리 보상금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수들의 변호인 측도 이 선수들이 재판 준비에 너무 힘이 많이 들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직업 선수들의 얘기고요. 고등학교 풋볼 선수들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하죠.
네, 올해 고등학교 풋볼 선수들 가운데 벌써 적어도 11명이 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방하원 3명이, 연방하원의원 3명이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예방을 위한 이 고등학교 풋볼 안전교육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요, 미국 축구협회가 10살 아래 아이들한테는 이 뇌진탕 방지를 위해서 헤딩을, 머리 받기를 금지시켰다고 하죠?
네, 어린 선수들이 이 헤딩을 하면서 받는 뇌의 충격은 어른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큰데요.
네.
이 선수들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소송이 이어지자 결국 미국 축구연맹이 최근 10살 미만 선수들의 헤딩을 전면 금지시켰고요. 11살부터 13살까지는 한 경기당 헤딩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인크립션, 바로 암호화 기술입니다. 지난 금요일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이 사주한 테러로 12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있죠.
예.
이 사건을 계기로 내년에 미국에서 치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을 뽑는 경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 관련 현안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암호화 기술입니다.
네, 이 암호화 기술, 바로 국가 안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각 나라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이 테러 분자나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보통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이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주고받는 전갈이나 정보들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정보통신 분야의 절대강자인 애플사와 구글사를 중심으로 이런 정보를 암호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시켜놓으면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를 암호로 만들어서 주고받으면 당사자 말고는 이걸 볼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네. 만일 이 테러 분자 범죄자들이 이런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교환하면은 이 수사당국이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허락을 해도 암호화된 정보는 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저장한 이 당사자가 허락을 하면, 그러니까 열어주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거부하고 버티면요, 아무리 법원에서 영장을 내줘도 관계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들여다볼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내가 애플사에서 나온 이 손전화 이 아이폰으로 뭔가를 보냈는데
네.
이게 이제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사법당국이나 또 해커들, 남의 전산망에 침입하려는 사람들, 또 이 전화기를 만든 애플사도 내가 보낸 정보를 보는 게 가능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은 미국 안보 관련 기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당국과 이 정보기관 쪽에서 이 첨단 기술 업체들이 도입하려는 이 암호화 기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NSA 국가안보국이나 이 범죄자나 테러 집단을 추적하는 연방수사국, FBI를 중심으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이들 기관은 암호화 기술이 자신들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또 반면에 이 암호화 기술을 찬성하는 쪽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려는 이 회사들, 네. 또 자신의 정보가 정부기관에 노출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사적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시민단체나 이 몇몇 정치인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암호화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정보도 보호하고 국가 안보도 지키고 뭐 이런 방안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요.
네.
유력한 안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필요한 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영어로 키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서
네.
그 중에서 하나를 따로 보관해 놓자는 방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 따로 보관된 키를 써서 주인이 아는 다른 주체, 그러니까 뭐 사법당국이나 회사랄지 이런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키를 쓰려면 이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예. 자, 뭐 들어선 좀 그럴듯한 방안인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몇몇 전문가는 만일 누군가가 가령 해커 같은 사람들이 이 키가 들어있는 곳을 이 온라인 전상망에서 털어서 이 키를 훔쳐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게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방안은 뭔가 하면은 이 정보를 보는데 필요한 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 개로 분리된 키를 또 하나로 합쳐야 하나의 온전한 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물론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당사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진 한 개의 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밀번호 같은 것을 써서 이 자기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제3자인 사법당국이나 다른 회사가 이 내 정보를 보려면 이 조각난, 그러니까 분리된 키를 모아서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요. 이런 체제를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크립션,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은 미국인이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하는 말에 참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경선 후보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그럼 민주당 쪽을 한번 볼까요?
예.
이 버몬트주의 현역 연방 상원의원이죠. 이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는 이 정부 정보기관들이 일반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NSA의 정보 수집 활동을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또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어떤 태도인가요?
네. 네, 뭐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정보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일반인들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 법안별로 찬성하거나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와 관련해서 말은 했는데 암호화 기술이 논란이 많은 문제인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에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공화당 쪽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암호화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경선에 나온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 기업인 출신이죠. 칼리 피오리나 후보, 그리고 지금 지지율 선두리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마지막으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는 데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관련 당국이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후보 중에서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랜드폴 상원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이 랜드폴 후보가 평소에도 이 정부 간섭에서 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는 정부기관이 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랜폴 후보는 이 암호화 기술의 우호적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 이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이번 파리 테러가 뭔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테러를 막고 또 이 테러 분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다시 중요해지면서 이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는데 이 부정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암호화 기술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파리 테러가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 유권자 가운데 약 56%가 이 테러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하면 이 관련 당국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임스 타일러가 부릅니다. The water is wide. 들어보시죠. The water is wide. I can cross over. And neither have I wings to fly. Build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oth shall row, my love and I. There is a ship, and she sails the sea. She's loaded deep as deep can be, but not so deep as the love I'm in. I know not how I sink or swim. Sweetest flower, when first it's new, but love grows old and waxes cold and fades away like summer dew.
Love and I.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미옥입니다. 오늘은 메들레인 씨가 전하는 미국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다문화 축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My name is Madeline Mueller. 제 이름은 Madeline Mueller입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Festival.
다문화 축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주민들이 자기 민족 문화를 서로에게 선보이는 축제죠. 다문화 축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세계 여러 나라의 먹을거리들, 음식들인데요. 성티모지 성당의 다문화 축제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 전통 음식들, 그 나라만의 이 독특한 손맛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메들레인 씨에게 들어보시죠.
Food, we have an international food, so food from 12 different countries. We have in the Philippines, Indian.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코너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는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페루, 이탈리아, 한국 등 12개 나라 음식을 선보이는데요. 다문화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지요.
People when they come to the festival, they buy tickets and the tickets can be used at the food booth.
입구에서 구입한 티켓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축제 때마다 음식 코너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한 장소에서 여러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고 가격도 식당에 비해 저렴하니까요.
They are actually working at their country's booth if they are preparing it.
각 나라 음식 담당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나라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선보이는데요. 재료비는 성당에서 부담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요리하고 판매하고 수익금은 성당으로 보냅니다. 성당은 그 수익금을 학교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해요. 학교 건물이 오래돼서 창문도 새 걸로 바꿔야 하고 손볼 곳이 많아서 기금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네, 메들레인 씨 얘기처럼 실제로 축제에서 만난 방문객들도 음식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 낯선 맛이었지만 조금씩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I think it's great. I think my favorite part is all the food. We get to try all of the different kinds of food. We have Polish food.
다문화 축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음식이에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한 자리에서 먹어볼 수 있으니까요. 폴란드 음식, 한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같이 이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건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We had the Polish food. We had the kielbasa, which I recommend. It was very good. But all of the
점심으로 폴란드 음식을 먹었는데요. 마늘을 넣은 훈제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다들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이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전통 음식들이니까 조금씩 다 맛보는 게 좋겠죠.
My son attends school. We moved up here last year from Georgia.
한 자원봉사자는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북버지니아로 이사를 오고 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음식이 특히 좋았다고 합니다.
I did Korean. It was very good. Yes. And then they had dumplings there too. And then
저는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불고기 잡채 만두가 있었는데 특히 만두가 좋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2시간째 줄곧 게임만 하고 있다는 에킨스 씨는 음식이 다 팔리기 전에 가야 한다며 마음이 급합니다.
That's where we're gonna head as soon as they run out of tickets.
아직 뭘 먹을지 결정을 못했어요. 다 팔리기 전에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게임을 끝내면 음식이 있는 쪽으로 가서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음식 코너는 매년 축제에서 가장 큰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으로 멋진 저녁 식사를 합니다.
And that's basically the daytime. And then we close up and we clean everything up. And then we come back and we have an evening event.
낮 행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하고 저녁 행사가 진행되면서 축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매년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 문화를 감상하며 그 나라 음식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건데요. 올해는 필리핀 음식이 선정됐어요.
And this year it's Filipino American. And the Filipino community makes the food. And I think that decision was made because last year that seems to be the most popular food.
필리핀 출신 주민들이 직접 요리해서 저녁을 만드는데요. 식사권은 미리 판매를 합니다. 그 전해 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음식이 다음 해 저녁 식사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는데 작년 축제에서 필리핀 음식이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그 전해에는 멕시코 음식이 주인공이었고 그 전에는 독일 음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든 자원봉사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도 어김없이 이 자원봉사자들이 큰 활약을 벌였습니다. 메들레인 씨에게 들어보시죠.
It is somebody from everywhere, it seems like. We have the school that is participating.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 학교도 참여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각 개인방에서는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만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지역 주민들이거나 성당 사람들 혹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고요.
메들레인 씨는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서 돕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매년 이 축제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 역시 다문화 축제가 지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데요.
I didn't really prepare it, but I've helped out doing several things, just volunteering when people who have prepared it.
저는 행사 준비팀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도왔어요. 어젯밤에 나와서 게임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나와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게임을 망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메들레인 씨는 특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감사를 전했는데요. 세계 12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직접 만나보시죠.
Peru. My family's from Peru.
I'm a German Norwegian.
Married.
페루인 아내인 수지 헨슨 씨, 그리고 유럽인 남편인 젠스 헨슨 씨. 페루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Peruvian booth. So we're sharing Peruvian cuisine that my mom and I cooked and my grandma cooked.
저희가 만든 페루 음식에는 저희 엄마와 할머니 손맛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페루비안 치킨, 그러니까 페루에서 먹던 닭 요리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페루에서 가져온 식재료들을 사용했어요.
Well, we had flan, Inca Kola, steak fries,
네,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지만 수지 씨 가족들은 페루 전통 손맛을 보여준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The real hit was the rotisserie chicken. Pollo a la brasa, which is chicken under fire.
페루식 닭 장작구이를 자랑하는 수지 씨 할머니. 새벽 일찍부터 재료를 준비한 오늘 요리의 1등 공신입니다. 할머니 표를 많이 팔았다며 신이 나셨는데요. 수지 씨는 온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문화 축제에 선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my family's culture in Peru, and I'd lov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the parents.
페루 음식과 문화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페루 음식이 정말 맛있고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런 기회에 선보이는 거죠.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몰랐던 전통 음식을 엄마와 할머니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 자원봉사자 가족 만나보시죠.
This is African stand. We're trying to promote African food, what we eat, what we do.
아프리카 음식이 어떤 건지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리고 싶고요.
Yeah, everything sold out. So my sister cooked food.
음식이 거의 대부분 팔렸어요. 제 여동생이 요리 솜씨를 발휘했는데 오늘 인기가 많아서 기분이 좋네요.
We had dry beef, so we had to dry like some few days before. We make some stew.
이건 소고기를 말려서 스튜처럼, 그러니까 국물이 조금 있게 만든 건데요. 맛있어서 빨리 다 팔렸어요. 며칠 전부터 쇠고기를 직접 말려서 만들었는데요. 아프리카는 냉장 시설이 좋지 않아서 고기를 말려서 만드는 요리가 참 많거든요.
케냐 출신의 오드리 씨 역시 가능하면 아프리카의 손맛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We feel very nice. This one is from Tanzania. We just brought them.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건 탄자니아 음식인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음식들을 선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요리 방법이나 재료들도 아프리카 전통식 그대로 사용했고요.
Actually, it's very nice to see people trying to.
다문화 축제는 다른 나라 음식과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식당을 찾아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모두 한 가족 같고 평등하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메들레인 씨가 소개하는 미국의 다문화 축제 모습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house. On the hous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hou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하러 다녀온 제이슨이 제게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너 지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걸? 이라고 하자 저는 What happened? 무슨 일인데?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글쎄, 식당 매니저가 오늘 우리가 먹은 저녁은 서비스래. 라고 하자 저는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뭐? 정말? 우리 저녁이 공짜라고? 아니, 왜? 라고 궁금해합니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면서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우리가 100번째 손님이라서 서비스로 공짜로 해준 거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hou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house, H-O-U-S-E, house, on the house. If something is on the house, it means something is given away free by a merchant. On the house는 주인이 내다, 손님에게 서비스로 공짜로 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음식점이나 호텔처럼 서비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식당 매니저가 저녁 식사를 서비스로 해줬다고 말합니다.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This dessert is on the house는 이 후식은 서비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After Jane complained to the restaurant manager about her order coming out too late, he took her order off the bill and told her it was on the house. 라는 문장은 제인이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고 식당 매니저에게 불평하자 매니저가 서비스로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wo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restaurant manager said that our dinner was on the house.
What? Really? So our dinner was free? Why?
He said we were the 100th customer, so that's why our dinner was on the house.
Let's review. If something is on the house, it means that something is given away free by a merchant. On the house. On the house. On the hous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Sat by the river and it made me complete.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old and I need something to rely on. So tell me when you're gonna let me in. Somewhere to begi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11월 20일 오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8년 남러시아의 한 명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이후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던 중 대학 교육에 실망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계몽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몽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했고 이때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려낸 전쟁과 평화는 곧 러시아와 유럽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연애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안나 까레리나와 부하를 포함해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말년에 들어서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을 체계화하며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는 하지만 1910년 오늘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86년 11월 20일 오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A few months ago, I told the American people I did not trade arms for hostages. My heart and my best intentions still tell me that's true. But the facts and the evidence tell me.
1년 반 전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 내의 친이란 과격 무장 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인질 석방 주선을 대가로 테러 집단의 후원자인 이란에 고성능 미사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국으로 묶여 있었고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기 판매 스캔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즈 미 법무부 장관의 폭로로 더욱 가열됩니다. 미즈는 레이건 행정부가 무기 판매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정부군인 콘트라반군에 지원했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써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말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